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3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12번 이제 강의를 하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13절까지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주에서 4주 정도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다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8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 1장 거기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또 사랑의 수고, 성도들 섬기고 또 사역자를 섬기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래서 핍박받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이 임하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와 같은 그 소망이 있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있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이 성도들의 삶이 고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가. 그래서 유모가 젖을 주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유모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듯이 바울이 그와 같은 그 유모의 심정을 가지고 또 아버지처럼 가정을 잘 이끄는 그와 같은 이 심정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을 했다는 그런 사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받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범한 그런 일이었다 해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유대 지방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처음엔 다100%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는 성장하는 삶이 무엇인가, 또 특별히 이런 사역자가 있을 때 사역자를 도와서 조력하는 이와 같은 그 조력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4장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음행을 피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주 명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거기 3, 4주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충만하게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부활과 그다음에 재림과 그다음에 주의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조그만 혼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 4장 첫 끝부분에 가서 재림, 이 재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성도들의 부활, 또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살아나서 남아있는 자들이 몸이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휴거, 이런 것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와서는 주의 날, 주의 날, 대환란, 7년간의 그 환란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포함하는 이 주의 날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목사의 자격, 목사의 의무, 또 성도들은 어떻게 목사와 함께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여기 28절까지 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가족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와요. 여기 바울 서신에 가서 보면 형제들아 하고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이런 사례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 적어도 60회 이상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전서가 5장, 후서가 3장, 가서 보시면 또 장마다 굉장히 짧아요. 8장. 이것뿐이 안 되는데 이 안에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게 2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대단히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초기 서신이에요. 초기 서신. 예,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부른다, 자매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걸 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이 어떤 목사님 친구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우리 사무원으로 일하던 최상기 형제님이 그 형제님한테 형제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과거에 어느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던 그 목사 그분이 도대체 이 목사를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냐 그래갖고 아주 화를 내고 교단에 가서 고발을 하고 고소한다고. 이런 일이 뭐 얼마 안 됐어요. 두세 달 전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과 같은 대목회자도 여기 믿는 그리스도인을 지금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히브리서 2장 11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오늘 홈페이지인가 어저께인가 올렸죠. 하나 추석 선물해서 밀양인가 어디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맨 밑에 주님 안에서 동생 된 누구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상당히 그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영어는 브라더예요, 동생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어느 면에서 예수님이 큰 형이에요, 큰 형. 이게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큰 형이에요. 예, 브라더라고요. 여기 사람의 그와 같은 모습을 입고 온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예. 참 이게, 이 형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고, 특히 뭐 장로교, 감리교, 또 이제 캐톨릭 이런 데서는 이와 같은 개념이 잘안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하는 걸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우리 교회 와서도 왜 권사, 집사 이런 걸안 불러주냐 해서,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분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조그만 아이들, 뭐 5살, 6살 난 아이들도 60세, 70세 된 목사님에게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거나 이럴 때는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또 이제 침례교 같은 데는 아이들도 아주 어른인 그런 목사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 저는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 이 아이 5살짜리가 70세 목사에게 형제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복음을 이해하고 이게 커서 그래서 장성한 그런 사람을 지금 형제라고 부르지, 지금 여기 아이까지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사례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면에서 이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특히 이 침례 성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침례교회를 형성하면서 민주적이고 또 회중 통치라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자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틀을 이제 탈피해서 기존의 틀이라는 게 장로교, 칼빈주의 뭐 이런 틀이거든요. 캐톨릭 이런 틀을 벗어나서 그래서 자유롭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그와 같은 문화를 형성한 거. 예, 그것이 미국 침례교회의 어떠한 그 배경이 됐다는 거. 이건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느 면에서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모든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다섯 살 아이가 70세 할아버지한테 사실 형제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또 다섯 살 여자아이가 한 70세, 80세 된 할머니한테 자매 이렇게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칭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장성한 그와 같은 그 형제 자매들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바울이 초기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요 짧은 서신 안에 그 성도들을 형제라고 지금 24번이나 부른다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와 같은 거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목사가 교회를 하나의 이제 가정처럼 그렇게 다스리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목사 겸 교사예요. 그 목사 겸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 보고 남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 이거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 그러면은 조금 좀 좋은 것 같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 조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죠? 영어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미니스터라고 하는 그런 말, 이것의 명사가 돼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말, 이걸 우리가 사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될것 같은 책무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나 아니면 믿음에서 자기가 강건하다고 생각하는 성도, 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가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자매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연로한 이 자매님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륜이 많은 그런 사람. 여긴 지금 자매님들 케이스를 얘기했지만 이건 뭐 자매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된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무언가 교리가 밝고 킹잼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래서 남을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연약한 성도들 잘 이끌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거, 킹잼 성경의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교회에 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목사 얘기만 듣겠다. 많습니다. 그 너나 나나 이전에 이제 이 기존 교회나 이런 데 여기서 많이 억눌려 있다가 영혼의 자유로 이제 받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못해서 고삐가 풀리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하여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권면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목사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건 목사도 형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얘기만 듣지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느냐.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제멋대로 행하는 게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교회가 가정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말 그대로 제멋대로 가정의 규칙과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제멋대로 하면 가정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마다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창의성을 이렇게 박탈하는 그러한 어떤 법규나 어떤 조항이 되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정의 품이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런 가정이라고 하면 무언가 남들하고 좀 다른 이와 같은 어떤 법규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잘 지켜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게 유지가 될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사랑 침례교회 정관을 만든 거예요. 이 정관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정관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과 약속 이런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니멈 어떤 그 수준의 법과 그다음에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와 같은 규정이 이제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경고를 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지금 바울이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10절. 제멋대로 행하며, 제멋대로 행한다고 하는 거,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된 말은 영어로 가서 보면 unruly 이렇게 표현해서 대부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unruly라고 하는 건 rule 아시죠? rule. 룰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언룰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멋대로 행하면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들이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나 아니면 믿음이 충만한 그와 같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악한 일이 교회에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는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줘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약한 자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하여튼 무슨 일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참 이것도 병이에요. 이것도 병이에요. 하도 이 기존의 이 교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데서 기존의 교회 이렇게 하다가 오면 목사가 이걸 하면 이게 이 방향으로 이게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항상 그게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가서 그만두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연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믿음이 약하니까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냐? 꼭 채소를 먹어야 되냐? 그렇죠? 음식 문제가 있어요. 나를 지켜야 되냐? 지키지 않아야 되냐?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후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의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용하는 게 대단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것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해서 여기 와서 자유를 누리면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이렇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워줘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라.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제게 특히 이렇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대단히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참고 참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서 보니까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렇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너희에게도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 이것만을 지금 따르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칭찬과 인정만 받으려고 이렇게 어떤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섬김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거 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도 글을 이제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명예스럽게 또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생겨요. 이게 똑같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게 이렇다고 보고 저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예, 똑같은 문제인데 뭐 여러 문제가 아니야. 한 문제인데 한 사람이 볼 땐 이게 이쪽 이렇게 보여. 한 사람이 볼 땐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특히 젊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뭐 글을 쓰든지 말을 쓰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좀 해명을 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이게 하다 보니까 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잘하고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 말 그대로 저 사람 죽일 놈이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동기가 올바르다가 판단이 동기가 악한 것은 그건 회개해야 돼요. 동기가 악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익을 탐하려고 그래요. 뭘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동기가 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건 동기가 틀렸다 이거.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엄청 불편해요. 어떤 일을 하고도 마음이 엄청 불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진리의 영께서 보시기에 내가 행한 그 일이 이것은 우리 성도들 위한 것이고 나 개인의 어떤 탐욕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양심에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러운 것과 같은 이런 언행에 대해서 언행 이런 것들이 이제 내게 쏟아 부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거는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다시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에게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거 이걸 따르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 특히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 어떤 일이라 그러면 그럼 벌써 뭐 판사나 뭐나 뭐 해갖고 이거 딱 해서 심판해 줍니다. 너가 틀렸고 이건 누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많은 경우 교회 일 뭐 이런 것은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이게 보기에 따라.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것과 같은 일이에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주님 앞에 투명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 할 일 꿋꿋이 이제 해나가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느헤미야 8장 10절 가서 보니까 주를 기뻐하는 것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영어로 조이하고 그 다음에 해피니스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조이는 우리가 기쁨이라고 표현했고 해피니스는 행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해피니스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 근데 기쁨은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빌립보에서 갇혀갖고 지금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요. 이거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의 일을 지금 하다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오히려 지금 마귀 들린 그 소녀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줬으니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근데 돌아온 거는 매가 돌아오고, 그렇죠. 모욕이 돌아오고, 결국은 감옥에 갇힌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이 돌아왔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걸 보면, 그럼 완전히 불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평생토록 집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죠. 한 2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아무 재산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사람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0일 매일같이 스마일하고 사는 거,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해도 그 당시엔 슬플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쳐다보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쁘게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헌금도 그렇고 섬기는 그런 모든 일도 기쁘게 즐거이 내는 자, 그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일 자체가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여기 김대영 형제도 교회 사무원으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일하다 보니 주일날 가서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이거 하는데 이건 너무 기쁩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게 보상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확신 속에 기쁨이 있어야 그와 같은 부담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어느 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새 이제 이런저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일날 한 4시쯤 돼서 설교 두 번을 하고, 그리고 4시쯤 되면, 그러면 저로서는 한 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시쯤이 돼야 그때 한 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쫙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 4시간. 그렇게 되면, 글쎄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내가 좀 이렇게 뭐 마음을 다 놓고 이렇게 앉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졸려요. 굉장히 많이 졸립니다. 이게 맥이 풀린다고 할까?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사실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 보니까 1년 365일, 일주일 7일을 일하는 그러한 지금 경우가 지금 됐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미국 사람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워커홀릭이 된 거예요. 워크홀릭. 그래서 이걸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성도들하고 등산도 하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도 또 어디도 일주일에 하루씩 어디도 가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전해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그래서 기쁨이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을 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도 제가 두 개의 글을 이제 올렸는데, 외국에서 이제 우리의 그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글이 와서 성도들 모두에게 격려로 이제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올렸어요. 그 한두 심령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와 같은 그 사역을 통해서 목사가 전달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목사의 말이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통해 제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거 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려면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교회가 형성이 돼야 말씀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목사와 성도들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공동의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부엌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때 짜증나는 일도 있고 우리 유금이 자매님 같은 경우 매주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싸갖고 와서 이 저녁 때까지 뭘 해주시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도들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뭐 여러 가지 그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 주님의 기쁨으로 이렇게 좀 채워져서 일은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제 생겨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예배의 몇 가지 요소가 이제 나옵니다. 17절은 기도, 18절은 찬양, 19절에서 21절은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 자, 지금까지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잘 섬기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거나 섬김이 되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언하는데 이들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뭐예요? 진리에 따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자기 걸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다. 이것 갖고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유대인들 이상이 가서 일반 이런 교회 이런 데 가서 보면 사실 우리 독립교회 뭐 킹잼 성경 안다는 그런 성도들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3배, 4배 이상은 더 많이 할 거예요. 일반 교회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배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섬김 이런 모든 봉사가 사실 헛봉사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이거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가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모든 일이 꼬인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매일같이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큰아이도 와서 잠시 간증을 했지만 미국이라고 교회 찾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워요, 교회 찾기가. 그러니까 우리 막내한테도 그렇고 교회 찾기가 어려워도 어디 침례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라.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라.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서 보면 뭐 꽝꽝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도대체 예배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일단 드려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능하면 좋은 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이와 같은 교회를 세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당한 그런 고난,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천국에 많이 생기고 심지어 미국, 중국 할 거 없이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수확밭이 희게 되었으니 이 수확밭을 수확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조금 넘어가게 되면 교회 다 안 나가게 돼요. 예.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교회, 이런 교회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러 오면 내가 오늘 성령님의 이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 영이세요. 이런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든 절차, 움직임 하나하나, 목사의 설교, 여기 드려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교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돼요. 여기 모여서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밖에 세상 일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이면 그것만 이야기한다?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가, 이걸 우리 자신이 늘 살펴봐야 돼. 이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 섬김, 그리고 이 세상에 생활한 모든 일이 다 꼬이게 됩니다. 꼬이게 돼요. 자, 먼저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하루 종일 중얼거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저도 오늘도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찬송가 이제 목록 작업을 한다 이러고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 못 해요. 중얼중얼 하면서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일이 딱 끝나고 내가 이렇게 쉬는 시간 안에서 뭐 커피를 한잔 마시든지 하면 다시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와 같은 위치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침반과 똑같다. 나침반을 우리가 해서 이걸 잡아당기면 그럼 북극을 안 가르쳐요. 딱 넣으면 다시 북극을 가르치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찬송도 들으시고 시편도 낭송하시고 말로도 또 하시고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냥 하나님만 저는 의지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다른 거 없이 하나님께 에스크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예요. 요청하는 게 기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우리의 고백이 쉬임 없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특징 중 하나는 특별히 온 교회가 기도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에 열심인 것은 어느 경우에 이렇게 일어나느냐. 박해가 많을 때 일어나요. 특히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핍박과 박해가 많을 때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사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온 교회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다급한 그런 어떤 일이 생겼다든지, 그렇죠, 온 교회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든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혼을 속박을 하고 그러고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다 아신다. 시편 10편 17절 21편 2절 가서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들을 아시고 들어주신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가서 보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나와 있는 감사는 말로 감사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 대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가서 보니까 시편과 찬송과와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를 해라. 그러니까 심지어 찬송을 하고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항상 감사함을 먼저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리고 간구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드리고 할 때도 그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먼저 표시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그와 같은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택해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은 특별히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서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이 서신으로 줄 때에는 아직 성경 기록이 다 완전하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AD 한 50년, 55년경인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아직도 40년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음서란 이런 게 기록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지금 돼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언은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직접 어떤 형제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오는 거, 이게 지금 대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대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AD 90년경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기록이 돼서 이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직통 계시를 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모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대로 그냥 누구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교회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건 교회 시대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AD 90년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계획을 담은 이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100%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직통 계시를 주는 그와 같은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대언하는 걸 멸시하지 말라. 지금도 이거 다른 데 가서 뭐 예언으로 돼 있습니다. 예언 기도 해야 되는 것보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예언으로 이제 지금 돼 있는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성령님의 선물,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많이 넘쳐났어요. 이적도 있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타언어, 외국의 언어, 다른 나라 말을 가지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선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다른 민족에 가서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말이 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방언.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대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지식의 은사 이런 게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룹이 져서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언을 하게 될 땐 많은 경우 다른 나라 말로 하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지식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걸 잘못해서 성령님을 억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억누르면 안 된다. 억누르다고 하는 말 우리가 지금 억누르로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퀸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퀸치는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담금질이라는 게 있어요. 담금질 하려면 쇠를 빨갛게 이제 달군 다음에 그래서 물에다 촥 집어넣으면 그러면 강도가 이렇게 늘어난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걸 퀸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물속에 푹 담그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푹 담그는 거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꺼진다는 거예요.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면 이 성령님이 많은 경우 불로 인식된 그런 경우가 많았다. 하나님의 영이 권능, 그 다음에 순결한 거. 여러분 불로다가 이렇게 용광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 찌꺼기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불하면 빛이 있고 또 불 안 먹어서 온기가 있고 그렇죠? 예. 또 불은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예, 상징하는 예, 이와 같은 것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작용을 하면 말 그대로 온기가 넘치고 따뜻함이 넘치고 열기가 넘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잘못해서 거기다 물을 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불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시는데 이거 불을 끄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가서 보면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형식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이 따뜻하게 온화하게 하는 그런 일에 물을 끼얹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이거를 또 개혁성경이나 다른 것처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구원 받았는데 성령이 소멸돼서 성령님이 떠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난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또 물 끼얹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억누르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제 표현이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사람은 교회에서 법 갖고 와서 뭘 하려고 하면 그러면 성령님의 이 역사가 이 꺼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형식을 갖고 와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일하시면서 자유롭게 일해도 성령님이 계시면 그 안에 질서가 반드시 유지가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즐거워하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자꾸 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을 너무 세게 지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광적인 신자예요. 광적인 신자. 최근에 오순절 은사운동 한다 그러고 뭐 금리빨 바꿔준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이거 불을 아주 완전히 잘못 지피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불이 아니라 마귀의 불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불을 안 지펴요. 뭐 금리빨 만들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허영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벽돌을 좀 금으로 만들어주시지. 그래. 뭐 이빨 요만한 거 이걸 뭐 금으로 만들고 금가루 뿌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을 가지고, 예, 그리고 성도들 현혹시키면 안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바르게 좀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에 가 있으니까 한국의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이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고 너 선교지에 있으니까 찾아 이거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찾아와서 지갑을 펴더라는 거예요. 그 지갑 펴면서 이 안에 금가루가 들어 있으니까 이거 이게 성령 금가루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야 진짜 이게 목사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렇잖아. 그거를 여기 지갑에다 그 성령금가라고 이걸 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와서 보여주고. 이거는 간음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알을 섬기고, 작은 숲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일이지. 어찌 하나님의 목사가 이 지갑에다 금가를 갖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불을 지피는 건데 마귀의 불을 지피는 거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영들이 특히 성령을 강조하는 이런데 성령님은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성령 집회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집회가 돼야 되는데 가만 다 성령 충만 뭐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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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거기엔 성령이 없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100% 거짓 영들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시험해 봐야 된다. 요한일서 4장 가서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3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라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완전히 그냥 혼란의 이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데인가, 뭐 베니인이다 무슨 집회하는데 무슨 뭐 뒤로 넘어지고 헤븐이 타치하는데 가서 보세요. 그건 완전히 마귀가 하는 거지.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락음악 한다고 꽝꽝 뛰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그거 자기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는 거기에는 혼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혼동이나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평안하게 화평하게 기쁨 있게 이렇게 돌아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서 보니까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럼 선한 것을 굳게 붙들려면 누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누가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 여기다 귀에다 대고 너 이거 옳고 그르고 그렇게 얘기 안 해주거든요. 어떻게 돼요? 많은 책들을 탐구하고 보고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영께서 들어오신 이 진리의 영 이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스스로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야 된다.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먹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며 하나님의 목적으로 의지를 돌이키는 거다.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이 이거라 그러면 저는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거기까지 나와야 예배가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은 아예 모든 모양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한다.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굳건히 믿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과 육과 혼으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삼중적인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 유튜브 가셔서 영혼육 한 시간의 떼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제목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영과 육과 혼이 그 안에 잘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가서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는 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faithful 돼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항상 신실하고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해요? 흠 없이 보존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25절에서 이제 28절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사실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킹제임 성경 사역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저의 어떤 노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 이번에도 이제 찬송가 이걸 해서 냅니다. 거기 이제 오늘 머릿말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맨 끝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이제 거기 또 고백을 적었거든요. 바울도 심지어 대사도인 바울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기도가 필요 없지 않나?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알고 계신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입맞추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행하던 그와 같은 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건 성경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기록을 많이 낭독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초기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주면서 많이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면서 짧은 이 축복 기도가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도 시작이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도 은혜, 끝마치는 것도 은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거나 할 때 그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은혜에서 은혜로 끝난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우리 휴고에 관해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또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3장에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일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또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그 실질적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요 3장 안에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다음 주부터 또 몇 시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